오늘은 설교 전에 누구나 잘 아는 아름다운 시 한편을 낭송하려고 합니다. 어떤 시냐면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와, 여기에도 은혜를 받으시네요. 아멘 하시고. 너무 아름답지요. 이 글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은 참으로 큰것 같아요. 우리의 감성을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느낌을 더욱 분명하게 이끌어내는 그러한 이 글의 이 내용인 것 같아요. 이 시에서는 누군가가 불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불러주지 않으면 그저 의미 없는 존재로 그냥 말고 끝나지만 불러주는 그 순간 꽃이 된다는 겁니다. 불러주는 그 순간 꽃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여 제자 삼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볼품없었던 그저 어부에 불과했던 그들을 불러서 꽃처럼 의미 있는 존재로 삼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개 일반적으로 제자를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스승을 통하여 지식이나 행할 것을 배우는 사람. 그렇게 정의를 내리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제자는 단순히 배우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전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하시지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20절, 22절에 보니까 예수를 따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를 따르니라. 사실 우리도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각자 부르심에 받은 그 상황들은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부름을 받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친구의 권유를 통해서 또는 배우자의 권유를 통해서 또 주께 나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것은 그 주님의 부름을 받고 순종하여 우리가 여기에 와 앉아 있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참된 제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제자는 내 삶의 주도권과 목적이 언제나 주님께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것은 소명과 관련 있지요. 소명 또는 부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 내 삶의 목적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께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연결고리는 소명이죠. 부름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시작될 때 순서를 보시면 제일 먼저 어떤 순서가 있지요? 예배의 부름이 있습니다. 예배의 부름이 예배의 순서 중에 가장 첫 번째지요. 그렇죠? 가정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예배도 그 부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거냐면 얘들아 예배드리자 하는 겁니다. 얘들아 예배드리자 하는 그 부름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각자 자기 할 일을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도 멈추고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오는 겁니다. 오는 거예요. 저희도 저희 가정도 어제도 이제 예배를 드렸지만 제가 이제 외칩니다. 얘들아 예배드리자. 그러면 두 번 얘기 안 합니다. 뭐 나중에 할게요. 뭐 이따가 해요. 아니면 오늘은 피곤하니까 뭐 내일 해요. 아니면 뭐 다음에 해요. 그럴 수 없어요. 제가 예배를 위해서 예배의 부름을 합니다. 얘들아 예배드리자. 그러면 다 모입니다. 막둥이, 늦둥이도 막 기어서 막 와요. 예, 예배 드리려고.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 막 기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와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얘들아 예배드리자 하는 소리가 사라지고 있어요. 가정 안에서 얘들아 예배드리자 하는 소리가 사라지고 있어요. 너무도 안타까워요. 우린 다시 회복해야 돼요. 아버지들이 권위를 가지고 얘들아 예배드리자 하면 두 번 얘기할 필요 없어요. 거기서 안 됩니다. 뭐 다음에 합시다. 어떤 이유를 덜 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얘들아 예배드리자 하면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요즘은 또 시대가 참 좋아져서요. 저희 가정은 예배드릴 때 다들 음치들이래서 이 반주가 없으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참 시대가 좋아진 건 아이패드로 저희들이 부르고 싶은 찬양을 딱 하면 찬양을 불러요. 거기서 다 나와요.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부르는지. 그럼 같이 가사까지 나와요. 그러면 쫙 들고 같이 가족들이 같이 그 가사를 보고 찬양을 해요.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는지 몰라요.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죠.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풍성한 은혜들이 임해요. 그래서 회복이 되고 가족 간의 정겨운 사랑이 회복되고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다만 아쉬운 것은 요즘 많은 가정들이 얘들아 예배드리자 하는 소리를 들어볼 수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워요. 바라기는 여러분 가정 안에 그 소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하루라도 좋습니다. 하루라도 얘들아 예배드리자 하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권위를 갖고 하면 거기에 다른 이유 되지 말고 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하는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제자가 스승을 선택합니다. 그렇죠? 어떤 선생님한테 배울 거냐? 어떤 선생님이 실력 있냐? 어떤 선생님이 내 꿈과 목적을 이루어 줄 만큼 실력을 갖춘 선생님이냐? 보고 판단하여 결정하지요. 그러니까 제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줄 만한 스승을 찾아 선택합니다. 요즘 대학도 가면요. 학기 말이 되면 반드시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교수 강의 평가를 합니다. 교수님에 대해서 학생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강의를 했는가? 이 교수님이 제대로 강의 준비는 똑바로 해왔는가? 불성실했는가? 그것을 학생들이 강의를 평가를 해요. 물론 이것은 지극히 상대적이긴 하죠. 상대적이긴 하지만 무시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인이 목사를 선택을 합니다. 예. 교인이 목사를 선택해요. 설교를 제대로 했는가? 설교 준비는 제대로 하고 설교를 하는가? 그래서 막 평가하잖아요. 아마 무서워 죽겠어요. 예, 막 평가하잖아요. 오늘 목사님 설교는 보니까 한 C 정도 된다, C. 오늘 목사님 설교는 조금 준비한 것 같아. 한 A 정도 뭐. 이것도 상대적이죠. 대단히 상대적이지만 이것 또한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지난주 제 동기 목사가 이 가까운 교회 담임 목사 최종 후보가 돼서 이제 세 명 후보가 돼서 이제 설교를 하러 내려왔잖아요. 그 과정이 참 까다롭더라고요. 1차 서류 면접을 통해서 18명인가 이렇게 마지막에 모으고 또 2차는 그 인터뷰를 통해서 또다시 줄이고 또 다음은 설교 동영상을 받아서 교인들이 그 설교 동영상을 다 틀어놓고 그걸 보고 평가를 하고 또 다시 마지막 남은 그 세 명을 다시 교회로 불러서 설교를 하도록 해서 마지막 평가를 내려서 결정을 하는 예.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제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문에 제자는 내 삶의 주도권과 목적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드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를 부르시는 목적이 나와요. 제자를 부르시는 목적이 나오는데 저는 문득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왜 하필 그 12명의 제자들을 뽑을 때 대부분 어부들을 중에서 선택했을까? 농사꾼의 아들로서 볼 때요, 조금 거시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12명의 제자 중에 농사꾼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 그래요. 지금 농사꾼 중에서도 제자로 조금 하나 정도는 삼아주셨어야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데 주로 어부들을 제자로 삼았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특히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했던 사역지가 어딘지를 보면 알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했던 곳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 보면 뭐 오병이어 사건이나 베드로 수입권 교회나 거라사 지방에 뭐 귀신들을 내어 쫓았던 기적이나 뭐 다 보면 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지 않아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특히 이 갈릴리 지역은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봐도 마땅히 다른 일로 먹고 살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아요. 호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물론 지금은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뭐 그다지 뭐 다른 일이 없었어요. 고깃잡이 외에는 다른 별다른 일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대부분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이 이제 어부들이었단 말이지요. 이것은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굳이 많은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어부를 선택했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선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아주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할 때 그냥 막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한번 닥치기만 해봐라,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제자 삼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길거리 막 나다니진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생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을 해서 일들을 이루어갈 것인지를 고민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만났던 사람들이 첫 번째 제자로 만났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부들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이제까지는 너희들이 고기를 잡는 어부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갈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19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얘기합니다. 아마 이들은 평생을 살아도 아마 죽을 때까지 자신들은 평생 고기를 잡는 어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뭐 앞으로 자기들이 죽을 때까지 내내 어부로서 살다가 어부로서 끝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자기의 생각 속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아마 생각도 안 했을 건데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그 말씀에 그대로 따라갑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 뻔합니다. 아마도 그 의미도 제대로 모르면서 이들은 따라갔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따라가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을 움직이게 한 거예요. 비록 자신들은 이해가 안 되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더 가치 있고 더 복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꺼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우리의 목적을 위함도 아니고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얼마든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곳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정교회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약에 등록했다. 그런데 보니까 내 목적을 이룰 만한 어떤 것이 하나도 구비되어 있지 않다. 그럼 얼마든지 다른 데를 갈 수 있어요. 떠날 수 있어요. 그렇죠?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주도권과 선택이 제자들에게 있다면 제자들은 자신의 목적을 향해서 움직여 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목적에 의하여 부름 받은 거예요. 따라서 그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의 모든 주도권과 목적을 오직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자는 평소 우리가 따라다녔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신 것은 어떤 의미를 전제로 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따라다니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는 그런 것 따라다니지 말고 바로 나를 따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 따라다니지 말고 나를 따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포기가 필요해요. 포기. 버리는 과정이 필요하죠.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하단 말이죠. 부름받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현상,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포기의 과정이 필요해요. 세상 것들 여전히 쥐고 있으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부름에 순종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포기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은 뭐냐면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덜 유익한 것을 내려놓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내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싸움이 있어요. 바로 이 싸움이잖아요. 더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덜 유익한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 싸움들은 계속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순간 내내 계속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살았지만 내가 이제 이것까지 이걸 붙들고 따라가면서 살아가면 내가 정말 내 삶이 안정되리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막상 가다 보면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거나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이것 과감히 포기하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 싸움은 영원히 계속되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부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무엇을 따라다녔겠습니까? 날마다 바다를 따라다녔겠지요. 물고기가 더 많은 것을 찾아 따라다녔겠지요. 물고기를 많이 잡아 팔자 한번 고쳐보자고 하는 목적으로 따라다녔겠지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덧 배도 장만하게 되고 먹고 살만해졌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라 명령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라. 나를 따라오라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따라다니는 수없이 따라다니는 종류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보장하는 줄 알고 내 노후를 보장하는 줄 알고 내가 좀 더 먹고 살기에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것을 따라다니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따라다니던 종류의 것들이 있는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나를 따라라.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림, 내려놓음, 포기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기존에 따라갔던 것들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즉, 따라가기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과감히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만약 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삶에 얽매여지게 되는 거지요. 과거의 삶에 얽매여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들은 어부들이 무엇을 내려놓았는지 무엇을 버렸는지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보면 20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얘기하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을 버렸대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부들에게 있어서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어쩌면 조금 강하게 표현해서는 그물을 의지하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물을 의지하고 살았다고 과언이 아니란 말이죠. 저는요,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사꾼의 아들로 컸기 때문에 여러분, 농부에게 있어서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이 주는 의미는 남다릅니다. 특별합니다. 그냥 일반적이지 않아요. 뭐 부동산 투기하듯이 땅 사고 팔고 농부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뭐 투기하기 위해서 뭐 팔고 사고 뭐 살고 사고 뭐 이렇게 가볍게 처리하는 그런 땅의 개념이 아니에요. 농부들에게 있어서 이 땅은 삶이며 역사이며 미래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그 땅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죠. 마찬가지로 어부에게 있어서도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쉽게 내다버릴 수 있는, 쉽게 내쳐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어쩌면 그의 미래이고 역사란 말이죠. 더구나 텅 빈 그물이라면 좀 이해는 가요. 텅 빈 그물이라면 정말 모르겠지만 지금 어떤 상태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그물이 어떤 그물이에요? 고기가 가득 잡혀서 찢어질 정도로 뭐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상태에 있는 그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텅 빈 그물을 버린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버린 거예요. 사실 이 상태에 있으면 예수님을 따르기가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만약 고기 잡이가 잘 안 되고 버리가 시원찮으면 그러면 다른 거라도 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시험 삼아 버리기도 하겠지요. 아유,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이거 갖고는 내가 생계를 유지하기엔 너무 힘들다. 다른 거라도 뭐 할 게 있나 싶어서 쉽게 버리고 다른 일을 찾아가겠지요. 그런데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 될 때, 가장 잘 풀릴 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줄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자신의 노후에 대해서 걱정 안 했어요?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보다 더 삶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 두 번째 22절 말씀해 보세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요, 곧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곧.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얘기합니다. 이 곧이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인 순종이지요.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미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 미루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은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부르심은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요. 어떤 분들은 좀 형편이 좀 나아지면 순종할게요, 형편이 나아지면 충성할게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충성 못하는데 형편 나아지면 충성할 것 같으세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도 내가 주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데 내 삶이 조금 더 좋아지면 주께 더 가까이 갈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어부들의 판단과 행동은 대단히 무지하고 무모하고 몰상식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대단한 결단력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물고기를 잡아주면 하루는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은 안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들은 텅 빈 배에 물고기로 가득 잡아주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물고기 잡아주는 거 문제도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근원적으로 더 풍성한 삶의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루 식량에 필요한 물고기라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그들을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을 이미 경험했거든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다 더 삶의 근원적인 풍성한 삶의 자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 같으리라. 여러분,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찾아 나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제자는 이미 버린 것에 초점을 두는 자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취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순종이라는 과정이죠. 순종. 이거를 좀 더 다른 말로 좀 표현해 봤습니다. 뭐냐면 제자는 잠시 잠깐의 소유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의 소유에 머무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존재의 가치를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잠시 잠깐의 만족, 잠시 잠깐의 어떤 기적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제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큰 손해를 봐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뭔가 큰 손해를 봐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줄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버렸던 금을, 배, 가족과 같은 것에 붙잡혀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독일의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종류는 소유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한 종류는 존재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소유 중심적인 삶입니까? 무엇을 가지면, 무엇을 소유하면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소유 중심적인 삶은 늘 소유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좀 더 가치 있는 존재적 삶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존재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존재 중심적인 삶입니다. 오늘 이 부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름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어부 역할을 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 부름이 진행됩니다. 이때 이들의 직업이 바뀌었습니까? 이때 이들의 직업이 바뀌었을까요? 처음에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지금 갑자기 뭐 다른 직종을 가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어부예요. 똑같이 어부예요. 그러나 달라진 게 있다면 존재가 바뀐 거예요. 전에는 소유의 목적을 둔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가 새로운 소명을 주는 그 삶이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바뀌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소유 중심적인 삶을 이루기 위한 삶의 현장이 아니라 그 삶의 현장이 존재 중심적인 삶이 되어서 거기에서 소명을 발견하고 거기서 사명을 발견하여 내가 그 직장에서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영광을 돌릴 것인지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지를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과감히 과거의 삶을 버리고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길과 진리와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신 것은 뭐냐면 아무리 수고해도 채울 수 없는 빈 그물과 같은 우리의 삶에 진리와 길과 진리와 생명된 것을 채우기 위하여 불러주신 부름인 줄 믿습니다. 제자의 삶은 무지하거나 무모하거나 몰상식한 삶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그물과 배, 심지어 가족까지도 매정하게 버릴 수 있는 무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더욱더 가치 있는 것이고 더욱더 고귀한 삶임을 가르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해서도 아직도 빈 그물이냐? 실망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 생각보다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나를 따라오는 것이 주저되니 그래도 나를 따라와. 배와 그물을 버리는 것이 아무래도 계속 마음에 걸리니 그래도 나를 따라와.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전히 마음에 걸리니 그래도 나를 따라와. 이것에 대한 예는 얼마든지 더 들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공부했어도 좀처럼 성적이 오르지 않니? 그러니 나를 따라와. 계속 도전하고 또 도전해도 취업이 안 되어서 실패감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니? 그러니 나를 따라와.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너무 바쁘니? 또는 사업이 너무 안 돼서 너무 힘드니? 그래도 나를 따라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까지 따라갔던 시간과 노력이 아깝니? 그래도 나를 따라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십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심지어 그 길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따라오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기꺼이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나를 따라오라는 그 부르심에 귀 기울이며 날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제자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따라가기가 참으로 어렵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따라가도록 결단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한번 진지하게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이요 영광스러운 부르심임을 고백합니다. 이 부르심 앞에 제자들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영광스럽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과 헌신으로 끝까지 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